인간과 동물과 사물의 아름다움은 시간에 의해 위협을 받습니다. 시간이란 순간이며 모든 젊음은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잠자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냥 스쳐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샘하거나 다음을 그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젊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때예요. 순간이죠. 네. 그 순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고전일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팟캐스트 다운을 받아서 들으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아이튠즈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팟드로이드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고전읽기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요. 고전읽기 금요일 순서 오늘 첫 곡은 캐렌 아닙니다. Not going anywhere.
그 영혼이 가을 같았던 시인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 선생님 남의 편지나 남의 일기 이렇게 훔쳐보신 적 있으세요? 오,
그거 아주 괜찮은 일이죠. 아주 흥미진진하죠.
해보셨어요? 네.
아 그럼요.
누구 거 훔쳐보셨어요? 뭐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또 다 못 네. 봐야 또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살짝 보니까 아 그러나 이제 딸 아이들이 컸을 때는 요거 이제 그 살짝 그 훔쳐보는 맛이 있고 도대체 요새 좋은 남자친구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그냥 친구인가 애인인가 사귀는 건가 그냥 만나는 여러 남자 중에 하나인가 이거 보니까 금방 보이거든요.
네. 네. 그거 훔쳐보고 나서 그 따님의 얼굴을 보면 감정이 변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뭘 숨기는구나. 거짓말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착착착 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색하면 안 돼.
아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또 따님도 네. 아빠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아니, 느낌 받을걸요.
여자들은 대단해요.
세요.
뭔가 이게 팍 오는 게 있나 봐요.
그럼요. 들키셨나 보다.
아니, 들키진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오리발을 예. 또 낼지 않아요.
자,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읽다 보니까 꼭 그 다락방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 다락방에 편지 쌓아두는 이렇게 상자, 네. 그 안에서 보물 한 개씩 이렇게 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역사학자 중에 부르카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라는 게 아무리 친절해도, 그 다음 세대가 글을 읽을 때는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대,
예, 예.
전혀 다른 어투,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것들을 지금 읽으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읽히겠냐. 그러니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그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군데군데
네.
요새 100년이 더 지난 편지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이고 그렇잖아요. 또 유럽이고 그러니까 잘 안 익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심각한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나 이 위대 고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뚫고 우리에게 예. 무언가를 전하는 손길이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릴케가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몇 살 아래 그러나 지금 이제 막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그렇죠.
자기가 그, 아직, 이제 릴케도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깨달은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의 진지함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네.
정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카푸스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릴케도 청소년 시절에 좀 방황을 했죠.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나가는 시간입니다. 네. 자신의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학교를 다니면서 무척 힘들어 했는데, 릴케가 다녔던 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참, 릴케는 여기 다니기 싫어했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네, 그랬죠. 유년에 이제 다녔죠.
예. 1번, 육군사관학교, 2번, 신학교. 릴케는 아빠의 손에 끌려서 여길 가게 됐죠.
그렇죠. 유년 예. 학교는 그랬고 예. 그 후에도 이제 아빠가 군속하고 관계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1번 육군사관학교, 2번 신학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드립니다. 릴케가 젊은 시인 지망생 카푸스에게 보낸 여덟 번째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플레디에 위치한 보르에비 고르드에서 1904년 8월 12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은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당신한테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큰 슬픔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기보다는 당신의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당신의 본질 가운데 어딘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슬픔을 사람들 틈으로 가져가서 그 슬픔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대충 병을 치료할 때처럼 그 슬픔은 잠시 물러났다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엄습해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쌓이는 그 슬픔은 삶, 즉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거부된 잃어버린 삶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그리고 우리의 예감을 넘어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쁨을 맛볼 때보다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견뎌낼 것입니다. 슬플 때가 바로 무언가 새로운 것 또는 미지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줍어서 주저하며 입을 다무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고 정적이 나타나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에 서서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의 슬픔은 거의 모두가 우리의 생소해진 감정이 살아있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마비된 상태로 느껴지는 긴장의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모든 것은 우리한테서 잠시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자신에게 나타난 생소한 것과 혼자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태인 어떤 과도기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또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 즉 새로 추가된 것은 우리 심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심실로 옮겨간 후 그곳에도 더 이상 없고 이미 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기가 쉬울지 모르겠으나 손님이 오면 집이 달라지듯 우리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왔는지 말할 수 없고 또 어쩌면 그것을 영영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다가오기에 앞서 우리의 내면부터 달라지기 위해 미래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징후는 많습니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고독한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멍한 듯한 순간에 미래는 우리를 기습하며 그 밖에 소란스러운 불의의 시점보다 훨씬 더 삶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는 미래가 마치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로서 더 조용하고 더 참을성 있으며 솔직할수록 새로운 것은 그만큼 더 깊이 그리고 더 확고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잘 습득하게 되며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먼 훗날 그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새로운 것과 유사하며 가깝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일부였던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우리의 발전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카푸스라는 청년이 아주 그냥 슬픔에 가득 찬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고민 많죠.
선생님 혹시 청년이었을 때 네. 고민, 방황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건 뭐 많이 했죠.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시도 많이 했죠?
예, 저는 많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인생을 쉽게 안 산 사람 같아. 굉장히 어렵게 살려고 애쓰신 분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심각해요.
그죠?
예. 근데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단둘이 1대1로 독대를 할 때는요. 네. 좀, 제가 그때 걔가 맞나 싶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그래요? 쓸데없이 진지하고.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일인데 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왜 그럴까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의 문화가 최근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최현대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네. 이렇게 엄청난 그 기적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뒤로 다 유보시키고 지금은 인내로서 이렇게 끌고 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그렇고 돈을 모으는 것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즐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으로 자기를 채울 수 있는 이제 그 여지들을 많이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뒤가 되면 행복해지는가? 그랬을 때 보니까 여전히 또 뭔가 결핍이 그렇죠. 생기고 그리고 예. 허탈하고 뭔가 공란이 생겨서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내와 참을성으로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좀 행복한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면 늘 그래요. 지금에 아주 충실해요. 지금에. 네. 지금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즐기고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감탄하고 이런 훈련이 돼 있게 되면 삶은 매우 그 행복 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냐와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제 릴케도 늘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의 네. 짐, 그 지금을 경험하는 것, 지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 바로 여기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초조해하지 마라. 다 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많이 새겨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간을 즐기라고.
네네. 카르페디엠이죠.
예. 슬플 때가 바로 무언가 새로운 것 또는 미지의 것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순간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좋은
릴케입니다. 자, 슬픔과 고독은 우리 삶에서 결코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체험이라고 말하는 릴케. 이 릴케는 슬픔과 고독을 슬기롭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자기 방에 있다가 어떤 준비나 과도기 같은 것도 없이 갑자기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세워진다면 그와 비슷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무엇에 비할 바 없는 불안감과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존재에 내던져진 느낌이 그를 파멸로 몰아갈 지경에 이르겠지요. 그는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나 무한한 공간으로 내팽개쳐진 또는 수천 수만 개로 산산조각난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해명하기 위해 그의 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꾸며낼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고독해지는 자를 위해 거리를 비롯하여 모든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로 인해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산 꼭대기에 세워진 사람의 경우처럼 예사롭지 않은 상상과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듯 보이는 기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체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되도록 넓게 받아들여야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일 등 어떤 것이든 그 안에서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묘하고 이상한 그리고 해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용감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공포에 차 있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공포이며 우리의 세계에 메울 수 없는 틈이 있으면 그 틈은 곧 우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위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위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것에 의지해야 한다고 조언해주는 그 기본 법칙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낯설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친숙하고 충실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의 시초가 되는 옛 신화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극적인 순간에 공주로 변하는 용에 관한 신화도 있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용은 언젠가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순간만 애타게 기다리는 공주일지도 모릅니다. 또 끔찍한 것은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푸스 씨, 당신이 아직 본 적 없을 만큼 큰 슬픔이 당신 앞에 나타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불안감이 마치 빛과 구름 그림자처럼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이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손 안에 꼭 쥔 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째서 당신은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고통, 어떤 우울한 기분 같은 것을 당신의 삶에서 내쫓으려 합니까? 그런 상태들이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직 모르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려 합니까? 당신이 과도기에 있으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참 릴케의 표현법이 특이합니다. 이 고독을 자기 방에 있다가 갑자기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세워지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사방의 벽과 지붕도 다 사라지고 네. 자기 혼자 깊은 산 속에 벌거벗듯이 서 있다. 미칠 것 같은 거죠.
미칠 것 같은 네, 표현을 이렇게 네, 한 거군요. 네, 네. 가만히 보면 릴케가 말투는 참 다정해요. 근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 닐케가 사물의 속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네 내면 세계를 그 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예. 집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닐케가 그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 자기의 문학 속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예. 이제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답변 대신에 네.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말태수기종에 이제 나와 있는 한 문기인데, 말태는 이제 젊은 시절에 파리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전적 소설인데 어느 방에 들어가요. 이제 빈한한 곳, 낡은 방인데 그 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릴케의 수준과 역량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지를 발랐던 벽은 생활에 끈적끈적하고 깊이 가라앉은 습기찬 공기. 아직 단 한 번의 바람으로 불어낸 일도 없는 탁한 공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겨드랑이 밑에서 베어나와 옷을 흠뻑 적시고 무겁게 하는 땀냄새. 물크러진 발의 악취가 스며나고 있었다. 그을음 냄새, 감자의 잔잔한 냄새, 오래된 돼지 비계에 깊이 가라앉은 미끈미끈한 냄새, 보살핌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의 달콤하고 집요한 냄새, 학교에 가는 어린아이의 공포가 섞인 냄새, 그리고 골짜기 밑바닥처럼 깊고 몽롱한 뒷골목에서 올라오는 갖가지 냄새가 섞여 도시에 내리는 더럽혀진 빗속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하늘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네. 그 방 하나를 투시해서 보듯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제 그 방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방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하나하나의 흔적들을 이렇게 다 채취해내는 거죠.
세심해요.
아주 정교하죠.
예리합니다. 네.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카푸스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릴케도 청소년 시절 자신의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릴케가 다녔던 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1번 육군사관학교, 2번 신학교. 릴케는 여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 이렇게 쇠약한 몸도 여기에 버티질 못해줬고.
그렇죠. 기질도 예. 다르고 그래요. 체력도 다르고. 카포스도 네. 비슷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보내드릴게요. 릴케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이 담겨있는 편지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갑니다. 김광진 편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의 포엠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기파랑에서 나온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릴케는 참 친절해요. 이 카푸스라는 사람이 어떨 때 그런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을 받아보면 참 이건 별로 이렇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걸 하나 귀찮게 생각 않고 다 일일이 답장을 해주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네. 누군가 고민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다가가면 네. 조언을 하는 스타일이 어떤 방향인가요?
저도 이제 책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고민을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여러 종류입니다.
네.
인생의 고민도 있고 글쓰기의 고민도 있고 뭐 여러 종류 있는데. 고민의 해결을 해주려는 마음을 언젠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해석,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그 뭐 조언을 줄 게 있었어요.
네.
뭐 글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건 그런데 인생 자체에 대한 것 뭐 이런 게 오면은. 그거는 해답이 없습니다. 정말 릴케가 해드시지 네가 지금 그거를 느낄 수 없다 그러면 그 일은 견뎌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시간이 돼서 산딸이 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질문을 가져라. 질문을 놓치지 않으면 언젠가 그 해답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너무 맞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네,
지금 얘기하면 뻔한 얘기밖에 예.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잘 들어주면 지가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만한 거는 그저 뭐 이렇게 같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토닥거려주는 뭐 이런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후배들이 저한테 고민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선생님 같은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맨날 얘기해봤자 네. 너는 나한테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을 거다. 네. 나는 네가 지금 한 누구와의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다 겪어라. 다 겪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뒷이야기를 좀 대충 알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할 것이지만 미리 알고 겪어도 괜찮을 것이고 뭐 뜻밖의 일이 와도 좀 힘이 되어준다면 날 찾아와도 좋다.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언니 정말 점괘가 잘 맞아 이러는데
더듬이가 예. 발달돼 이제 된 더듬이가
얘야 네. 나는 그런 점괘를 보는 신녀가 아니란다 이건 경험에서 오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서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냉정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호응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이제 체게바라가 우리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저께
네.
이 체게바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우리 가슴 속 하나에는 현재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꿈 하나를 별처럼 품자.
네. 근데
이 모순적 그 상황이 우리의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냉정한 것도 좋고 그냥 냉정만 하기만 뭐해.
네.
저 인간이 내 현재를 이해를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좀 맞춰놓고 쳐주고.
아니 그럼요. 뭐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나중에는 그렇죠? 좀 안아줘야죠.
네. 그렇지.
예. 자 구체적으로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릴케입니다. 근데 이 카푸스라는 청년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릴케는 또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요?
스웨덴의 욘세레드에 있는 프에리보리에서 1904년 11월 4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요 근래에 편지 없는 동안 나는 계속 집에 없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너무 바빠서 답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벌써 편지를 여러 통 쓰느라 내 손이 지쳐서 글씨를 쓰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 적게 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할 말이 많을 텐데 사정이 그러지 못하니 당신이 보내오는 장문의 편지에 짧은 답장밖에 보내주질 못하는군요. 카푸스 씨, 나는 그런 답장이나마 당신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당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편지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주 의구심이 들곤 하니까요. 그럼요, 도움이 되고 말고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없이 또 고마워하지도 말고 그냥 내 편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일일이 답을 하는 것은 괜한 헛수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회의에 빠지는 당신의 성향이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 또는 그 밖에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제나 당신이 견디기에 충분한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단순함을 자기 안에서 찾았으면 그리고 어려운 것과 다른 사람들 틈에서의 고독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점점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삶이 되어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삶은 늘 오르니까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당신을 통합하고 고양시키는 감정은 모두 순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 가운데 한쪽 면만 엄습해서 당신을 왜곡시키는 감정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시절의 당신 모습 그 이상을 당신한테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당합니다. 어떤 감정의 고조든 그것이 당신의 온 몸을 흐르는 피 속에 있고 도취나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그 까닭을 알고 있는 기쁨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구심 또한 당신이 그것을 길들이기만 한다면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구심은 유식해져야 하고 비평이 되어야 합니다. 의구심이 당신의 무언가를 망치려고 할 때마다 그 무언가가 왜 보기 싫은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의구심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의구심의 말이 맞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의구심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거나 심지어 대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 말고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매번 주의 깊고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의구심이 파괴자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탈바꿈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카푸스 씨,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프라하 독일인의 노동지에 발표된 단편시의 별도 인쇄본을 동봉해서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시에서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굉장한 것인가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카푸스라는 분이 절망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릴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럴 땐
답답했겠죠. 근데 이제 이해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 내 비판과 비평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재는 군인과 관련해 있는 일을 하면서 시를 쓰고 싶어하고 이 모순된 그러니까 두 개의 사물 사이에 그 가운데 껴 있는 사람은 늘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뭔가 일의 가운데 지금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옆에서 보는 사람 답답한 것이죠.
그래도 릴케는 아주 충실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의구심을 잘 길들이면 아주 좋은 특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빚어봐라.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언의 핵심은
네.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되라. 네가 아주 독특하고
네.
아주 그 이 특별한 한 사람으로서의 네 길을 가라. 그거 외에는 릴케가 거듭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없는 거죠. 이미 네가 말과 글에 적어도 시에 너를 걸었으니 그 길로 가서 유일한 네가 되라. 이제 이게 이제 릴케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카푸스라는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상자 속에 편지가 딱 한 장 남았어요.
그래.
시간이 지나서 4년이 흘렀네요. 그렇다면 릴케가 보낸 마지막 답장 들어보시죠.
파리, 1908년 12월 26일. 카푸스 씨, 당신이 보내주신 그 근사한 편지를 받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겁니다. 진실되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당신이 전해준 소식은 내게 너무나 반가운 것이었고 오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게는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이 답장을 성탄 전야에 쓸 생각이었는데 이번 겨운에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성탄절이 너무 빨리 다가와서 몇 자 적기는커녕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조차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 연휴에 나는 문득문득 당신 생각을 하면서 남쪽의 그 거센 바람이 덥석 삼켜버리기라도 할 듯 휘몰아치는 텅 빈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쓸쓸한 요새에서 당신이 얼마나 적적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소리와 움직임에게 여지를 허용하는 고요는 정말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의 모든 것에 현재가 덧붙여져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로 선사시대의 화음을 이루며 같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신이 신뢰와 인내심을 가지고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지어낼 수 없는 그 숭고한 고독이 혼자 작용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만을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고독은 당신이 곧 체험하고 행하게 될 모든 것에 익명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가운데 나지막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서 조상들의 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우리 자신의 피와 합쳐져 유일무이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확고부동하고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 칭호, 그 제복, 그 직위, 그처럼 손에 붙을 수 있고 구체적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고립되고 수가 많지 않은 부대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지함과 필연성을 취하여 군인이라는 직업상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벗어나 주의 깊은 헌신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 나름의 관심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작용하며 때때로 우리를 위대한 자연의 법칙 앞에 세우기도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술 역시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부지불식 간에 예술을 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얼치기 예술가 같은 직업, 즉 예컨대 전체의 저널리즘과 거의 모든 비평 그리고 문학임내하는 것에 4분의 3이 하고 있는 행태처럼 예술과 가까운 척하면서 모든 예술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직업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직업에서 예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나는 당신이 그런 엉터리 예술에 빠질 위험을 이겨내고 거친 현실 어딘가에서 고독하고 용기 있게 지내고 있어 마냥 기쁩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당신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인과 이 군인 사이에서 고민하던 카푸스가 결국에는 군인이 됐나 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정작 편지의 주인공은 군인이 됐다는 반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카푸스가 그 후에 매우 그 유명한 인물이 되지 못해서 네. 사실은 이 릴케와의 편지 이후에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카푸스가 비록 그 통속적인 소설이기는 하지만 꽤 이름이 있는 작가가 됐다라는 자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번 주에 젊음이라는 테마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으로 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선생님.
네네.
예,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요.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슬픔과 고독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질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젊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고민했던 카푸스입니다. 그리고 릴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다시 정비해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젊음. 빈민수용소에 있을 때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도 난 내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배우라고 믿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한 생각이라니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나를 구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고달픈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일찌감치 삶을 포기해 버렸을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의 출발은 비극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은 말할 수 없이 불우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한 번을 웃기기 위해서 최소 100번을 연습했던 열정이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서 100번을 연습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무한적인 반복과 실험, 이것이 바로 젊음인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 기파랑에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공연 선물입니다.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사관학교였죠?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릴케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다니기 싫어했고요. 체력적으로 그렇죠. 받쳐주지도 못했고요.
맞았어요.
예, 그래서 시인의 그 자리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끝곡 제가 좋아하는 거로 골랐어요,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 일기를 꺼내요. 들으시고요.
딱 맞는데, 이거.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